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느헤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반부, 그러니까 한 7절 정도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보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고 있었죠. 오늘날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평신도 지도자들을 쓰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설교자들의 마음을 항상 꿰뚫어 줄 수는 없지만 종종 평신도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를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비록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우리를 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기대하며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10절로 11절이에요. 그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저는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하여 왕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물으려고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중요한 신앙적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 하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다시 돌아보고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벽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바로 여기서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되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요. 이것은 예언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 사람 느헤미야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마 그를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을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누구나 사귀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아주 낙천적인 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잔을 대접하는 정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왕의 음식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에게 포도주 한 잔을 드릴 때에도 느헤미야가 먼저 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무 탈이 없으면 왕이 그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의 직업은 뭐 위험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임무는 느헤미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왕 앞에서 보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는 왕과 말도 할 수가 있었고 친구의 관계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저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묻는 경우가 아마도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은 일종의 고문이 되는 격이죠. 아마 자기의 임무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땅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기의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때를 기다렸을 거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안부를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자신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날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금식, 탄식,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충혈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소 때처럼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슬픈 얼굴을 아마 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왕과 관계를 맺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친구가 되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왕도 느헤미야가 평소 때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눈치챘겠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2장 2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마 깊이 몰랐던 거겠죠. 그는 표정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몸이 아픈 데가 없으면 마음에 슬픔이 있는가? 무엇인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어서 말을 해라. 이때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주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먼저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사를 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맛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온통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왕이 건강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합니다. 오 왕이여, 내가 왜 슬픈지 아시겠어요? 나의 열주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부터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불타버렸으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어요?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본소에서 처음으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32번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많은 조서들과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생략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왕의 면전에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나에게 부탁을 하려고 왔다.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기도였어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봐봐요. 이제 5절로 가봐요. 어떻게 하는가?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재건을 돕기 위하여 떠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6절을 보실까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거기에 보면 가로 안에 그때 왕도 왕의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젊었을 뿐만 아니라 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뭐랄까요 좀 잘생긴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저는 그 재판하는 것이 좀 지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왕은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루해지는 거죠. 그때 왕후가 술 맡은 관원장과 대화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왕후는 아마 이번 주말에 어디로 뭐 놀러 가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었지 않겠어요. 뭐 제가 주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므로 토요일 날 회당에 간다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에는 유브라데 강 그 아마 그 있는 데 가서 낚시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왕후와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았겠지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왕 옆에 앉았던 왕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평소 때 느헤미야랑 대화를 하면서 늘 친해졌잖아요. 아마도 거들었겠죠. 배야, 느헤미야가 원한다면 보내주시지요. 라고 거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왕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얼마나 긴 여행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죠. 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바쁜 때다. 내가 없이는 힘들어. 느헤미야, 내가 너를 꼭 보내기는 보내겠는데 지금은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여왕이 왕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냥 폐하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제까지 성실하게 폐하를 섬겼지 않습니까? 라고 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왕은 얼마나 오래 머물다가 돌아오려느냐라고 묻지요. 왕은 느헤미야를 좋아했고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왕이 묻게 되고 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옆에서 왕후가 돕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그 여행이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소개서를 써주어서 자기가 통과할 지역의 통치자들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자기를 보호해 주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했으며 정부의 관리로서 왕에게 공식적인 도움과 보호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구절을 보실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이 바사의 군대 절반이 느헤미야의 여행길에 동반되었다는 것을 보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느헤미야를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손길인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느헤미야는 무사히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왕에게 요청했을 때 왕의 보호까지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며 또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고 물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부의 관리였기 때문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 길로, 느헤미야는 저 길로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 길로, 저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죠.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설교자들을 모방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14살 정도 되었을 때 알고 있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뭐 좋은 그 점심을 한번 사주셨어요. 저는 그가 부총재로 있던 은행에 가서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점심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보다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러한 모습이 더 좋은 것이네. 이것이 저에게 했던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같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라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군대 절반가량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면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2장 10절을 보실까요?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반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즉 호른 사람 삼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음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많은 군대와 종들을 거느리고 오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도대체 느헤미야가 누구인데 저렇게 권세의 가로로 귀양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들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돌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의 그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그들이 흥미로운데요.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그 원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본 구절에 또다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두 장, 거의 세 장 정도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말을 생략하고 그러므로라고 말할 뿐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느헤미야는 공연한 괜한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밤에만 나가서 실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런 수행원도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는 하나의 평민이었던 것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너무 널려 있어가지고요. 말을 타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6절을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평신도들을 보고 싶은데요.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회 어떤 사역의 지표 중에 하나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목회력, 이렇게 지도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목사만이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일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7절로 18절 보실까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사를 마쳤어요. 형편을 다 알고 나서 무리들에게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느헤미야의 열심에 감탄하여 일어나서 건설합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지도자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자기의 말대로 순종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항상 뒤에 머물러 있는 아주 겸손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